지금까지 8번 느헤미야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뭐 성경을 번역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많이 읽었지만 요 근래 이제 느헤미야 강해 또 요한복음도 이렇게 이제 강해를 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맥작기 9째 시간에서 13장을 이제 강의할 텐데 오늘은 좀 제목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사는 것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느헤미야 당시에도 일어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했으니 지금 이 시대에도 언제라도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일단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삶에 또 교회에서의 그런 일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기는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이렇게 포도즙 잔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이민을 간 거나 마찬가지로 강제 이주가 됐지만 그래도 거기서 한두 세대가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 바로 옆에서 왕이 먹는 이 포도즙 이런데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니까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페르시아가 그새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왕 바로 옆에 붙어갖고 왕의 벗이 되고 왕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아주 정말 어느 면에서 이제 출세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할아버지 아니면 그 아버지 하여튼 한 70년이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러한 그 자기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미 스룹바벨의 귀환을 통해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서 돌아갔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피폐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우가 돌아다니고 성벽이 그냥 깨질 대로 다 깨져서 그래서 언제든지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 있고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이 돼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52일 만에 그난 150년 동안 무너져 내려있던 이 성벽을 건축하는 말 그대로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의 일을 이루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거기 같이 있던 에스라와 함께 성경 부흥 사경회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읽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강단 위에 쓰고 이렇게 해서 명료하게 이걸 읽어주고 그 뜻이 이런 뜻이다 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하게 될 때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너무 그냥 크다 보니까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느헤미야와 이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 격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특히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스스로 언약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서 10장에 가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이 이교도들하고 분리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집, 솔로몬의 그 성전에 비하면 다시 지어놓은 이 집이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집이니까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먹여 살리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성전 봉헌할 때 쓰는 모든 거 다 대고, 그래서 헌금하고, 뭐, 십일조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다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자, 11장, 12장은 어쨌든 강해를 하는 거니까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 가서 보면 그냥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왜 이 이름이 나오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15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지났어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포로 생활 다녀온 사람들이 오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도시에 여기에 살면은 외세에 또 침입이 있거나 하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도시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벽도 없고 이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 가서 살았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조그만 마을, 부락 이런 데 가서 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됐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들어가서 사는 게 주변에 있던 마을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데 성벽이 있다 해도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오면 먼저 부락을 침입하는 게 아니라 어딜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는 게 보통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냐? 차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출. 그래서 여기 11장 가서 보면은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했고 그 다음에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도록 이러한 일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4절에서 이제 9절에는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에서 24절에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된 레위 사람,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 그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에서 26절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12장 27절에서 42절에는 드디어 이제 성벽을 다 이제 지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봉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2장 44절에서 47절에는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런 책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이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사는 것 이렇게 해서 2500년 전쯤에 일어났던 그 일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나이가 좀 들고 한 대학교쯤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새해가 시작이 될 때 되면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특히 담배 피시고 이런 분들은 올해는 금연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뭐 금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이제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심이 오래 가질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금방 결심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는 곧바로 옛날 살던 그런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은 꺼지기 마련이다. 불이 여러분 어떤 큰 불이 나도 어쨌든 불은 꺼지기 마련이다. 근데 그 불을 유지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연료가 나무밖에 없었으니까 나무를 공급하고 나무 공급하면 다 탄 다음에 재가 남잖아요. 재가 계속 쌓이면 불이 꺼지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재를 치워야 된다. 이게 불이 계속해서 타도록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자,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스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귀중한 그런 그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성벽을 완공을 한 거예요. 52일 만에. 또 에스라라고 하는 그 출중한 성경 학자가 나서서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부흥회도 열었어요. 기도회도 열었어요. 죄를 자백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봉헌식도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이주할 사람들 다 정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제 차서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서 보니까 불이 거의 완전히 다 꺼진 거예요, 불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불을 살리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을 살리는 내용. 자, 여기 느헤미야 5장 14절 가서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1차 임기를 이렇게 수행하는데 그 1차 임기 수행하는 그 기간이 얼마냐?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총독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13장에 가서 보면은 한번 6절에 그러나 이 모든 기간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나니 바빌론 왕 아닥사스대의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뒤에 왕에게서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여기 며칠 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는 certain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참 묘사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certain 몇몇 하여튼 날들이 지난 다음에 그게 뭐 여러분 한 10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000km를. 그렇죠? 10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며칠 사이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몇 날이 지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런 모든 거 생각을 해보면 1년 정도는 아마 있다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년 정도. 그래서 총독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아닥사스 왕에게 모든 거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휴가를 얻어서 총독으로 이제 부임했는데 1년 동안에 상황이 아주 그냥 급변하게 된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10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리함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헌금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1년 사이에 그냥 그 모든 약속이 다 붕괴가 된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이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저는 요번에 느헤미야 강의 오늘까지 해서 이제 9번째 이제 하고 아마 금요일날 총정리하면서 아마 10번을 하게 되는데 참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좀 민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의 리더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이 교회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겠구나. 이거 느헤미야 기를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무너져 내렸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세운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예. 그리고 지금 1년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또 원상복귀 된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지금 또 느헤미야가 와서 그래서 그냥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 꾸짖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다른 목사가 이제 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정말 교회 집사들,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이렇게 지역 인도자들 또 교회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장을 맡아서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좋은 목회자를 선정을 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기준을 마련하고 해서 좋은 사람이 여기 와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느헤미야가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교회, 하나님의 일, 이게 서느냐 이게 쓰러지느냐는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 40대, 50대 정도 이게 되시는 이런 분들 이제 뭐 모르겠어요. 5년이고 얼마고 뭐 지나면서 이제 제가 은퇴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런 분들이 교회 중요한 그런 직책을 다 맡고 계실 텐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그런 내용들 이 느헤미야 이런 거 강의한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좀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혹시 다른 교회 이런 데 해서 목사를 파송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명쾌하게 이렇게 잘 정의도 내리고 거기에 따라 잘 실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그 유대인들이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양들처럼 각각 제 길로 갔다. 이게 제 길로 가면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너무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 선포한다니까 그냥 멀리서, 이틀 3일 걸리는 데서 걸어갖고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굶겨서 보낼 수 있겠느냐, 그저 목자 없는 양들 같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이루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서거 넘어짐이 당연히 성도들과 목회자 같이 다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성도들 이끌고 나가는 리더, 리더는 역시 목사거든요. 이 목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가운데에 저도 이제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해서 이 교회에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정말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면서 또 올바른 가치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의 경우에도 아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여기 느헤미야 기 사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가장 유명한 아주 놀라운 대언자, 하나님의 일 이렇게 했던 그런 대언자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글쎄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갔더니 밑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40일 동안에 귀걸이 다 갖다 주고 아론을 위협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할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금송아지 자꾸 만들라 그래서 귀걸이를 갖다가 죽어서 그래 다 모아가지고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아론이 어찌나 위협을 했든지 위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랬고. 그렇죠.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가서 봐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도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외부에서 양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일어나니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양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임에도 이 일이 그냥 흔한 일인 거예요. 목회자가 없거나 목회자가 부실하거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역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해도 반드시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생겼고 느헤미야에게도 생겼고 바울이 앞을 내다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타락을 하더니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진의 일 같은 게 일어나갖고, 그래서 어디 완전히 에베소가 다 망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게 한 번에 다 망하고 되면서 에베소 교회 자체, 에베소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기 40대, 50대, 이렇게 되셔서 교회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실 그런 분들이, 그래도 지난번에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갔던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하고, 이 성경 말씀 느헤미야, 목사를 선임하려고 할 땐 느헤미야를 가서 좀 다 읽으시고 이런 사람을 좀 우리가 선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10장에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분리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1년 동안 페르시아 갔다 돌아오니까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13장 1절에서 9절, 23절에서 31절 가면 1년 사이에 그 약속이 그냥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자, 10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지 않습니다. 내용은 뭐냐? 우리 주변에 이교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분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과 분리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네, 그 안에서 발견된 바 기록하기를, 이건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에 신명기를 읽어보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치려고 발람을 고용하여 그가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리사 복이 되게 하셨도다 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다. 영어로 가서 보면 mixed multitude 이렇게 돼 있어요. 섞여 사는 많은 무리, mixed multitude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동쪽으로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에 서쪽으로는 지금의 레바논 이쪽에는 이 두로와 시돈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여기 요르단강 있잖아요. 요르단강 오른쪽에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있고, 그 밑으로도 내려가면 에돔 족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있을 때 이 왼쪽 여기는 지중해하고 맞닿고 있잖아요.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 여기가 이집트 가는데, 이집트 내려가기 전에 이 부분에 이게 날씨도 좋고 뭐 이렇게 농작물 경작하기도 좋은 그런 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자지구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데 있죠. 가자. 그 가자지구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야. 블레셋 사람들. 그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동시에 전체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가나안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된 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성을 이제 멸망시키기 전에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빼내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멸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두 딸이 보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들을 위한 남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에게 이제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큰 딸하고 작은 딸이 동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이와 같은 그 아들들 두 명이 나오죠. 그 두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모압 족속과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성경을 가서 보면 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됐고, 또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천천히 원수가 된 거예요. 천천히 원수.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선 여기 지금 보니까 분리를 지금 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분리가 다 깨진 거예요. 예. 이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냐? 섞여 사는 무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 참 이게 섞여 사는 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10장까지는 사람들 이름만 나옵니다. 사람들 이름 뭐 등등해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 이런 거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자, 이렇게 됐는데 11장 이야기가 뭐부터 시작이 되냐?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하는 그런 내용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백성이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다베라가 된 거예요. 자, 4절 가서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해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자, 이집트 탈출을 했어요. 이집트 탈출했는데 여기 석유사는 물이라고 하는 건 아마 앞뒤 내용으로 봐서는 이집트 사람들 중에 일부도 안 되겠구나, 우리도 가야 되겠구나 지금 쫓아 나온 거예요 여기를. 예, 출애굽기 12장에도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석유사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꼭 누가 일으키냐, 이 석유사는 무리는 맨 뒤에 있어요. 60만 명, 이 남자만 60만 명이고 하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이 대오가 굉장히 컸을 거 아니야. 앞에는 안 씁니다. 맨 뒤에 낙오된 사람, 물 못 먹어서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지금 맨 뒤에 가 있는데 이 석유사는 무리가 꼭 거기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죠? 저 모세가 정말 저 좋은 사람이냐, 뭐 등등 해갖고 계속 문제를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을 부추기죠.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그 나일강의 물고기가 그냥 눈앞에 환하고, 나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많은, 막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석교사는 무리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여기 나오냐, 지금 느헤미야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때부터 한 10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누가 있냐, 석교사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석교사는 무리,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은 없을까요? 이 교회 안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단 말이야. 교회 안에도 뭐냐, 아 교회 와보니까 모든 게 좋아요, 사람들이 점잖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야. 여기는 사람들하고 사귀고, 뭐 아이들 같으면 여기는 아이들하고 놀고 프로그램도 좋고, 뭐 옛날 같으면 우리 교회 가면 빵도 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못 먹고 그럴 때는 다 교회 가야 뭐 연필도 하나 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많이 왔단 말이야, 이런 섞여 사는 그런 무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고 복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 사는 무리예요. 우리 여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는 없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이 모세의 군중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지도자 밑에도. 그 지금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 가운데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 1서, 그 다음에 2서, 3서, 3서에 가면 디오드로에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게 섞여 사는 무리거든요, 이게.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 이런 사람이.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여기 13장, 느헤미야기 13장 가서 보니까 발람이 아이가 나오잖아요. 자,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드디어 모압 평야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요르단강을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모압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아, 발락이 가서 이거 보니까 이거 보통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소포타미아 가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거짓 점쟁이 이 발람을 데리고 와갖고 발람 보고 가서 저주하라고 하는데, 가서 저주하려고 그러면 복인 축복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해서 결국은 발람이 저주를 한 번도 하지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이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간음하게, 그렇게 해서 이거 망치는 수밖에 없지, 나는 저주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을 벌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일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게 섞여 사는 무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발람의 철학을 따라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에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의 문화, 철학, 사고방식, 세상이 운영되는 그런 방식, 그렇죠? 이런 방식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 된다. 경배와 찬양인 이런 거, 그거 세상에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그거 그대로 어떻게 이름만 바꿔서 꽝꽝 되는 거지, 가사만 바꾼 거지, 그 하는 내용이 밖에서 클럽에서 노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른가? 그런 거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아,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온 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도 어려운데 그렇게 꽝꽝 뛰고 가서 하면 어떻게 다 내려가서 예, 다 졸잖아요. 이 설교 시간에.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자아이들이 여기 경배와 찬양한다 그러고 귀걸이 끼고 나와서 이거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 비위를 맞추려고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교회가 뭐 자기를 낮추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 청년 프로그램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들에게 뭐 맞게 음악이니 뭐니 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세상 음악, 또 세상에 무슨 탤런트 뭐 이런 거 다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뭘 배울 게. 예,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어떤 유명 뭐 여자 탤런트가 기도해야 하는데 20만 원 했더라고. 20만 원. 예, 네, 누군지 뭐 여러분 다 아실 사람인데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예? 그 탤런트가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20만 원에, 20만 원.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을 뭘 아는지는 알 수가 없어, 정말로. 이게. 예, 이런 일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말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정말 여기 예배 드릴 뭐 공간이 없다 이렇게 되면 뭐 아이들 예배를 따로 할까 그렇지 않기 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할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 교회로 오니까 일단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전에 한 번도 안 불러봤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한다 그러고 들어도 못 보고 맨날 바뀌는 그거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쫓아가냐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 이 찬송가 자체가 기도고 찬송가 자체가 그냥 그 구구절절이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경배와 찬양이라 그래서 저 가사 띄워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그냥 매주 그냥 바꾸잖아요. 그거를 매주.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미국에 가면 할 수 없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그나마 그래도 그게 펀더멘탈한 그런 교회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미국에 뭐 유명한 10대 교회라 그러고. 가고는 목사가 청바지 입고 나와갖고 뭐 물통, 물도 예, 이거 물병 하나, 플라스틱병 하나 들고 뭐 그러고 거기서 예,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진짜 한심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건 매주 가사가 바뀌고 다른 노래를 하니 거기 있는 사람들 다수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앞에 꽝꽝대는 사람만 쫓아서 하는 거지. 이 그렇게 해갖고 그게 찬양이 되겠는가? 그렇죠? 예, 이거 이런 거 하는 거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여기 들어오면 다른 게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보면 다르구나 하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찬양을 하라 그러잖아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뭐 할 때 거룩함이 배제가 되면 거기 나와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 좋아서 날뛰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 그럼 거룩함이 뭔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면 여기 딱 들어와 보면 여기가 거룩한 거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와 찬송과 기도하는 거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런 모든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의 옷차림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데가 아닌가. 그거 구분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 처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뉴욕인가 힐송 교회라고 있는데 11월 12일 이네요 거기. 거기 교회 목사가 칼 렌츠인데 렌츠가 아니라 렌츠입니다. 렌츠. 가서 보니까 간음 파문이 일어났다. 여러분 꽝꽝대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하니 그 안에서 그냥 그 남자들 여자들 술집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런 교회는 안 생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 꽝꽝 뛰면은 이 간음하고 음란한 그런 영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4절에서 9절에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파고들어온 침입자가 나옵니다. 침입자. 자, 유대인들이 암몬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압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살도록 한 것도 큰 죄인데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암몬 사람 하나가 나와요. 그 암몬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예,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일 크게 반대하고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산발랍. 그렇죠. 저 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산발랍이라는 사람하고 암몬족속 도비아잖아요. 아랍의 사람 게셈하고 이 셋이 극도로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4절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아십이, 여기 제사장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에 가서 보면 거기 대제사장 엘리아십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볼게요. 자,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들이 나서서 우리가 한 부분을 맡겠습니다. 이게 엘리아십이에요. 아, 근데 그 엘리아십이 누구하고 연합을 해요? 암몬족 속 도비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간 사이에 암몬족 속 도비하고 연합을 하더니 그를 위해서 큰 방을 하나 성전에 있는 방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방은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서 뭐 직무도 보고 일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방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방에다가 원래 예전에는 음식 헌물, 유향, 기구들, 뭐 레위 사람들, 노래한 사람들 이거 하기 위해서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 이걸 두는 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방인지, 조그만 이런 방이 아니잖아. 이걸 다 둬야 되니 지금 식으로 하면 우리 사랑침례 교역이 대배당 정도 되는 그런 방이 있는데, 아, 이 방을 떡하니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암몬족 속 도비아한테. 너 여기 들어와서 이제부터 여기서 살고 여기에다가 아예 저기 뭐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반역자가 글쎄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서 이런 방을 지금 다 차지하고, 그렇게 차지하니까 레위 사람들은 사람을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뭐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13장 28절 거기 끝에 이제 가서 보면은 여기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28절에 엘리야십의 손자 이름이 요야다. 그 요야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야. 호론, 그 산발랏, 그 악당의 사유가 됐는데 이 산발랏하고 가장 절친이 누구예요? 여기 암몬족 속 도비아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친척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가장 큰 방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를 이게 암몬족 속 도비아한테 떠주고 너 거기 가서 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족들, 우리 아이들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잖아요.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 사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식사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제 손자 손녀 다섯 명을 줬는데 하나님만 아는 지식에 이 아이들이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도달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손자 손녀들 아이들에게 믿음이 자동으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대제사장의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 중에 손자의 아들 중 하나가 누가 가서 이렇게 이런 악한 일을 지금 저질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애를 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방을 빼앗아서 이 사람들 다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7절, 8절. 이제 갔다가 왕에게서 휴가를 받아서 7절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 하나님의 집들의 방을 예배함으로써 그를 위해 행한 그 악한 일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곧바로 그 일로 인해 내가 심히 근심하였으므로 도비아의 모든 집안 물건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루어져. 그냥 오자마자 그 알고는 어떻게 해요? 다서 몰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걷어낸 겁니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 기구들과 음식헌물과 유향을 다시 거기로 가져다 놨다. 이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누구 도움받지 않고 그냥 와가 치밀어서 가서 그냥 혼자 그렇지 종들 데리고 그리고 그냥 다 걷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정결하게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 그 방에 원래 두어야 될 그 물건들을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 교회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에 특히 이런 뭐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런 교회에 이런 교회에는 한 사람이 믿게 되면 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다 거기로 친척 일가 친척들 다 모아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열 가정이고가 다 그 교회를 다닌다 일가 친척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장로든 집사든 뭐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을 보면 목사가 이거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면 10명, 거의 50명이 다 나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다 또 들고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하니까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치리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사가 그거 처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엔 리더들이 좀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런 일이 생기면은 목사가 그거 해서 분란을 일으켜가고 교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이 형제들 이렇게 보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거 처리를 해야지 목사 보고 하라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할 수가 있지 목사가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벌써 보고 뭐 한 열 가정이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가서 정리를 좀 잘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다.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참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이렇게 하세요 저거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그만두게 하라고나 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아 그런 일 하지 않을 사람을 시켜야죠 그러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봤냐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목사가 무슨 일을 시키거나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회를 주고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해서 교회의 덕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된다. 이게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 가족이나 친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다. 우리 교회 그 리더들이 여러분 전하제 아내가 그렇게 안 하면 말씀하세요. 고쳐야 됩니다 이게. 목사나 뭐 목사의 사모나 아니면 하여튼 뭐 여러분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그 문제를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그냥 직격탄을 쏴갖고 정리 깨끗하게 해버리는 이런 일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리더가 되실 분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23절에서 31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렇죠. 그들의 아들들을 우리의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 갔다 와보니까, 정반대 일이 생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돌아다녀 본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 돌아다녀 봤더니 유다 남자들하고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야? 아스돗,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여인들이다.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아, 1년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는 지금, 정리를 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이들을 보니까 유대 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죠? 외국 말을 하는데, 그렇죠? 외국 말. 그것도 그 어머니 말을 따라서 어떤 애들은 아스돗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 나라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유대인들로 지금 살겠다 그러고 유대인 공동체를 건설했는데 유대 말을 못하고 유대 말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제 그 당시 이제 회당이 이제 세워지고 그러기 시작했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말씀도 낭독하고 하는데 유대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그 느헤미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주로 어디에 있냐. 말에 있습니다. 말. 아, 우리는 특별한 말하고 지금 그런 말, 외국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외국말에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말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하고 그렇죠? 저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종류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화하고 똑같은 대화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누는 대화는 물론 같겠지만 이 교제하러 이 교회에 모였는데 나누는 대화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의 대화 주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가친척이라도 말이 다르면 그러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여기 형제자매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연철 형제 형제자매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말이 똑같고 생각하는 게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일가친척이 있고 형제 진짜 친형제 친자매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대화가 안 통하면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못 만난다고. 이게 예,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왔어도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 예, 느헤미야 당시에는 아예 유대말을 못했고 지금은 한국말은 다 하는데 말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면 힘든 겁니다. 이게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고 여기 느헤미야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꼬집었단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아주 총독이 돼갖고 그래갖고 머리털까지 다 뽑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예, 예, 저도 그런 사람이 좀 예, 안 생기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가서 그냥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제대로 하겠냐 안 하겠냐 이렇게 이런 목사가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제가 이런 걸 읽으면서 야 진짜 얼마나 답답하면 머리털까지 가서 뽑으면서 이렇게 했겠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는가. 예, 참, 예, 이런 거 이제 보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고 너희 아들들 주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거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왕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 그 안에다가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려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놨다니. 예. 제 아내가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그럴 때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비하고 후궁하고 천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그래 진짜라고 그래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아들에 대해 가서 르호보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르호보암에서 쭉 기록하면서 그는 암몬 여인의 자식이다. 암몬 여인, 여러분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유다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자를 뽑아서 왕위를 줄 땐 그래도 그 여인들 중에 그 유다 여인에 그걸 해서 경건한 사람의 그 아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분하시니까 거기다가 몇 차례를 기록하잖아. 암몬 여인의 아들이라고. 암몬 여인의 아들. 암몬 여인의 아들. 이렇게 기록해 놓잖아요. 이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암몬 여인의 아들이 왕국을 분리시켜갖고 열지파가 뒤로 예? 이스라엘 형성하고 나머지 쫓겨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국이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왕권이 없어지게 되고 지금은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 가서 보니까 엘리아십이라는 사람 여기 이제 가문 대제사장 가문에서 여기 산발라테 이런 그 사위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제사장직이 또 이제 위험한 이런 상태가 이제 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 제사장들의 문제, 그 당시에 예, 이끌고 나간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여기 끝난 다음에 이제 말라기를 한번 가서 보세요. 말라기 4장인데 말라기 4장에서 제일 속썩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제일 속썩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혼하는 제일 앞장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뭐 헌물 드리러 뭐 돈 안 받으면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런 악한 일들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이제 가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1조 헌금 문제, 10절에서 14절. 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10절에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질 않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은 상속 재산이 없잖아요. 근데 몫을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 도망간 거예요. 느헤미야하고 약속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다 약속해서 헌금이 들어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헌금을 하나도 안 갖고 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노래한 사람 도망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되니까 11절에 치리자들하고 다툰 거죠.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나무 헌물 가져오기로 하지 않았냐, 레위 사람들 위해서 11조 바치기로 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또다시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선 약속을 하고 예, 가져다가 바치는 일이 12절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할 그 네 명의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집 일이 이렇게 무시가 되고 하는 이런 시점에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 말라기가 나오는 거. 요거 다음에 조금 지나서 말라기가 나오는 거. 말라기 대언자가. 그 말라기 대언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말라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안 지켰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님, 너희가 십일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했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했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시험이란 말은 검증한다는 거야. 프루브하라는 거야. 시험, 이렇게 시험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이번에 마지스판을 낼 때는 나를 검증하여, 이렇게 봐. 검증, 아시죠? 프루브,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봐라. 이게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은 21조 신정국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 세금으로 11조를 반드시 바쳐야 되는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전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져다 바쳐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학시대 교회에다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이 말라기 3장 여기는 신학시대 교회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지 않았냐. 맞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기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게 대충 얼마냐? 구약시대 보니까 12지파 중에 하나를 먹여 살리려니까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 정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 그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10분의 1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신약시대에도 유지가 된다. 그게 우리 교회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가서 보고하면 마케도니아 교회 이런 교회들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 가난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 이게 하늘나라에 정말 보화를 쌓는 거다. 그게 여러분 진짜로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지시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올바로 쌓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에는 안식일 규정, 예, 안식일 이거 지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거 안식일을 뭐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하라고 하느냐?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떼놓고, 그리고 어떻게 나에 대해 묵상하고 영적인 걸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우리가 또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만 몸이 안식을 얻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규례로 주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이 뭐고 매일 일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장사하고 하는 그런 일.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죠. 1년 전에 뭐라 그러지? 우리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갔다 와서 보니까 또 안식일에 또 장사하는 거예요. 물고기 가져와서 팔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느헤미야가 야단을 치고 책망하는 그런 일인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아유 지금도 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안식일 안 지킵니다. 제7일 안식교인들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지켜요. 안식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날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날을 꼭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건 유대인들하고 안식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규정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을 지켜요. 주의 첫째 날.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고, 또 특별히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첫째 날 지금 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인지 하고 있는 건데, 그건 구약시대 안식이라고 다른 겁니다. 자, 우리는 오전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오후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월요일 날 드릴 수도 있고 화요일 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에 하냐, 다시 말씀드리게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고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지금 주일에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하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거지 어느 때 이건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주시기 전에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안식이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일에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은 주일에 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좋은 원칙인 것 같아요. 다른 날도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주일날 안 한다. 예배 드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편히 쉬고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다른 날 할 수 있는 건 다른 날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게 신실함,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백성이 반역을 하고 그랬어도 그게 어디까지 유지가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민족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온 다음에 30년 지나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한 사람의 그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것 때문에 400년 정도 민족이 더 유지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뭐 신실한 사람 그게 못 된다 해도 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분리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재능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들여서 하나님의 일이 흥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깨지면 다시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독려하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특히 아이들이 행복을 누리며 믿음 생활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